한국에 있을 때에 그제 아내와 함께 고아원을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기독 육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지 못하고 먹을 과자 같은 거,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과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과자가 많아요. 근데 그 과자를 이렇게 나누어주면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과 서로 다투면서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막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그 아이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다들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거식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결핍 의식이 있으니까 막 그걸 막 배에다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숨기는 거예요. 그 헛배가 이렇게 부렸다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고아원의 원장님 되시는 그 여자 권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 우리 애들이 뭘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갖다 줘도 애들은 그걸 숨기고 더 먹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핍 의식, 상처, 버림받았다는 그런 영혼의 이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정말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동물과 다르잖아요.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갈증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영적인 갈증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데 막 다른 것으로 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해요. 근데 영적인 갈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영혼의 결핍이 딱 채워지면 뭡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든든해요. 자유함이 있어요. 또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기초 기본이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요, 어떤 큰 실패가 있어도 패배감에 빠지지 않아요. 절망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괴감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불안이나 두려움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기 때문에 극복합니다. 왜냐면 내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복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의 법으로 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생동감이 충만한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로마서 8장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령 안에서의 그 승리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선포인데요. 우리가 마음의 법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곤고한 삶을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 이래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되찾게 해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참뜻을 행하여 살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으면서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 기쁨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법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나는 죄로 인해서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정죄감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있을 때는 앞을 봐야 되는데요. 7장을 우리가 읽어놔야 되거든요. 이 7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죄 문제로 몸부림을 치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요. 여러분, 대사도 이 바울이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이런 사실에 대하여 처절하게 절망을 합니다. 탄식합니다. 낙담합니다. 그 내용이 7장에 있는데요. 그 중에 7장 27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궁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정말 너무너무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8장 와서 다시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그러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그 7장 마지막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8장에 와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더 이상 정죄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죄감과 죄책감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죄감은 뚜렷한 이유를 모르는데 뭔가 그냥 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좌절의 느낌, 기분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 정죄감은요,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호하고, 자신에 대하여 그냥 총체적으로 난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울해요. 여러분, 그 주눅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남편이 아내를 막 짓누르고 막 그냥 막 당신 왜 이래 이러면 사람이 주눅이 들어요. 그럼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냥요. 아, 나는 할 수 없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자녀의 칭찬, 자녀의 인정, 격려 이런 거 있죠. 맨날 지적하면서 막 이건 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고 나중에는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는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죄감에 딱 사로잡히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아니, 난 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정죄감은, 이 느낌은 우리 자신에게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영혼에 심어주는 감정인데, 너 죄인이다, 너 어렵지 못하다, 너는 안 된다, 아무리 해도 너는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누가 갖다 넣어주느냐 하면 사탄이 넣어주는 겁니다. 정죄라는 헬라 단어 카타크리마는 이런 말입니다. 저주의 판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결할 때 죄로 인해서 딱 형벌을 딱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 이런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낙담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죄감이 들어오면은 이건 사탄이 넣어주는 감정이다, 이렇게 빨리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울해집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죄와 싸워 이길 힘도 없어요.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탄은 어제 과거의 그 죄책과 현재의 실패를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모르도록 속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 분입니다. 남편 다섯과 헤어지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있었던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게도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죄감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이 없다. 이건 큰 문제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책감은 분명한 이유를 성령께서 딱 지적해 줍니다. 너 이거 잘못했다. 딱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언제 우리가 느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딱 너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걸 죄책감이에요. 이건 영적인 감각이에요.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는다는 것을 성령께서 미리 아시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에요. 이 감정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사탄이 넣어주려고 하는 그 정죄감에서 절대로 시달리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두 가지 감정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정죄감이 딱 들어온다. 이게 죄책감이 들어온다.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랬습니다. 결코란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 정죄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저주의 최종 판결에서 선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에서 면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도 죄책감이 아닌 정죄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가 식은 사람들이고 기도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죄감과 죄책감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지는 것이 사탄이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쏟고 사는 거예요. 알버트 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부하였는데 굉장히 머리가 박씨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천부적인 지혜가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학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독일의 그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모든 공장 100%를 동원해가지고 군수물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전쟁에 지원했어요. 그때 뭐 유대인들도 거기 많이 가서 막 그냥 공장에 가서 강제로 노동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전범을 이제 재판했는데 24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이 알버트 스피어라고 하는 사람만이 자기 죄를 인정해서 20년 동안 스판데오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이제 복역을 했습니다.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거기에서 석방이 되고 난 뒤에 여러 권의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한 번은 이제 미국의 ABC 기자가 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피어 씨, 당신의 책을 보면은 나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받아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어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주 슬픈 기책을 띄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나는 20년 동안 형무소에서 죄값을 치르고 지금은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내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내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리고 나는 용서받아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절하게 참회의 길을 찾았지만은 자신의 힘으로는 무겁고 잔인한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고 난 뒤에 며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죄값으로 감옥살이 다 치렀는데 왜 그 사람이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죄감에 시달렸을까요? 답은 그 안에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제가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인데요, 제가 저희 아버지 돈을 이렇게 훔친 적이 있어요. 그 이불 속에 넣어둔 돈을 뭉치해서 돈을 빼낸 적이 있어요. 그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몇 장 빼내도 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 100원짜리가 막 이렇게 종이 돈이 있었는데 빼가지고 학교 와서 문방구 앞에 가서 오뎅 떡볶이 뭐 이런 걸 많이 사 먹었어요. 근데 학집에 돌아갔을 때도 전혀 그 모르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모르니까 또 그 뒤에 또 100원짜리, 그때 그 100원이 굉장히 비쌌어요. 또 훔쳐가지고 또 사 먹었어요. 그걸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했어요. 야, 근데 그때마다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한번 이렇게 장롱문을 열어보니까 돈이 그 말끔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제 어디 치웠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제 저를, 아, 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우리 아버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술을 딱 마시고 왔는데 닭을, 닭 통닭을 이렇게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무리를 다 불렀어요. 야, 애들아 다 오너라 해서 이제 다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 닭 다리가 두 마리 사시니까 다리가 네 개 있으니까 우리는 다섯 명이에요. 우리 형제가 남자만 다섯 명. 닭 다리를 하나 딱 뜯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가장 훌륭하게 될 놈, 그 다음에 가장 똑똑한 놈, 하여간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하더니 저한테 닭다리를 딱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받기가 좀 약간 쑥스럽고 민망해도 그 닭다리를 제가 딱 받았어요. 딱 받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딱 잡으면서 너 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술을 뭐 드셔가지고 얼굴이 약간 좀 불그스레한데, 그래서 제가 쳐다봤어요. 너하고만 아는 비밀 한 가지 있지,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모든 형제들은 저를 쳐다보고. 어머니는 그냥 뭐, 이 무슨 일인지 막 생각하고. 너 다시는 절대 너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은 없게 해라.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겠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며칠 뒤엔가 2편입니다, 이거는. 며칠 뒤엔가 또 뭐 가족끼리 같이 밥을 먹었는데 무슨 뭐 맛있는 밥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위에 형이 있는데 그래서 막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형이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왜 쳐다보느냐니까 너 밥이 그게 넘어가느냐, 목에 넘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런데 이제 이런 물어보니까 아니 네가 한 일을 생각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가 용서했잖아.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 화를 낸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저를 야단쳐야 되는데 우리 형을 보고 용서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용서했는데. 우리 형은 지금도 그걸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면은 정죄는 없는 거예요. 정죄는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죄는 자기 자신에게 범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에게 범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누구에게 범해요? 하나님께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의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죄가 있을 때는 회개하게 되면은 반드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 2절은 더 구체화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은 성령의 법인데 왜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했을까? 이거 원문으로 보면 좀 정확한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개역 성경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 그 사실을 믿으면은 너는 무슨 죄가 있다 해도 그 죄에서 이미 용서받았다 하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은 변함이 없어요. 이 법은 성령께서 확실하게 믿도록 해주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법이 맞다, 확실하다, 정확하다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법이에요. 자, 그러면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뭘 말하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 이거 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죄를 짓지 못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이 육신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모략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죠?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자리를 맞바꾸어서 내가 살아야 할 완벽한 삶을 사셨고 내가 선고받아서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요, 삼위일체를 정의한 그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위대한 교환이다 그랬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선물로 주어진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는 기준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 것이 인정이 되어진다면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누구를 통해 바라보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다 싶어도 하나님은 너 죄 없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고 행위로 성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성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죄감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사실,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법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려면은 매일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한다. 자, 5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로 100% 거침없이 죄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전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전에 그 상태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죄악의 길로 가고 죄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어렵게 되려고 하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내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면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육신을 따르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좀 말합니다. 내 죄 안 지려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참선을 하고 노력으로 막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 이것이 뭐냐고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지치고 말아요. 이 육신의 생각은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죄 없이 살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죄 안 지려고 해도 막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 상태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경건한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기 의식, 자기 방식, 자기 능력, 이것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의 철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교묘한 그런 수준의 그 죄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 죄를 끊어내려고 아무리 애써도 죄 못 끊어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럼 나는 그냥 계속 죄를 지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뭡니까? 성령의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의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성령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했거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은요,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여러분, 포도밭에 가면 밤에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으려고 옆에서 막 꽁꽁꽁꽁 앓는 소리, 그런 소리 들립니까? 하나도 안 들립니다. 자동으로 열려요. 이걸 깨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주님 은혜를 계속 받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성령 안에서 살면은요, 죄가 이상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좋아야 했던 죄가 없어지네. 죄가 없어지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 죄 이거 내가 끊어내야 될 건데, 이거. 또 내가 짓고 짓고 하는 이 죄 끊어내야 될 건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결국은 죽음의 방향으로 나가고 결국은 죄와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태도와 행동으로 끌고 나갑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소위 하나님 믿지 않는 지성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육체의 정욕을 자극해서 뭐든지 욕심대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 이걸 삶의 가장 소중한 목표가 되도록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아를 강하게 하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고 가장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도록 사탄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렵게 살 수 있다고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심어주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속아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그냥 사는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삽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영에 속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그럴까요? 왜? 육신의 생각은 좌절, 절망, 낙담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요, 아무런 명령이 없어. 이거 하지 마라! 누가 아마 지시도 안 해. 하나님이 너 이거 말라! 이렇게 말해도 안 해요. 그런데 차원에서 예수님 막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왜?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삭개오가 여기 해당됩니다. 삭개오는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가장 유대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관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너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았는데 즉각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삭개오 알잖아요. 이 사람 악한 세리라고 했거든요. 로마가 이제 각 나라를 정복한 그 나라의 도시에 세금을 막 거두려고 할 때 사람들이 세금 안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이 본토박이를 이용해서 돈이 어디 있는지 수입이 얼마 되는지 이걸 흔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들에게 경비대를 붙여주고 세금을 거두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이제 할당한 세금을 거두고 나머지는 자기가 전체 다 착복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리들은 굉장히 부자였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갔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보면 19장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졌거든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궁금증이 있었는데 만나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 볼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그는 어떻게 해요? 막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뭐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러는데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말을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아예 예수님 뭐 보지 못하도록 삭개오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딱 막아 서버리고 막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요. 쉽게 말하자면 따돌림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목이 저만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앞에 가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냥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랍비 중에도 랍비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하고 이랬는데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밥 먹을 준비 유하여야 되겠다 하니까 저녁 때인 것 같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습니다. 아니, 돈이라는 우상에 자기를 판 삭개오가 한순간에 변화되어버렸어. 사람으로부터 경멸과 따돌림을 받아야 할 마땅한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삭개오가 바뀌어버렸어요. 탐욕스러운 착취의 사람에서 그야말로 명랑하고 쾌활하면서 관대하고 기쁨과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 왜 그 나쁜 짓 해? 너 왜 동족 돈을 갖다 계속 착취해? 너 그 돈 다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런 말씀 안 했어요. 그냥 자진해서 그냥 선한 마음,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즉시 영의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막 그냥 여러분 막 이거 안 하면 목사가 싫어할 것인데 이거 안 하면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건데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가질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성령의 법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려면 세 번째로 몸이 우상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보면 답이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10절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안전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몸입니다. 몸.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이유는 몸 관리를 잘해서 병들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가 틀리면 큰 죄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몸 괴롭히지 마세요. 아, 내가 뭐 내 몸을 내가 어떻게 괴롭힙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몰라서 그래요. 과다한 욕심으로 자꾸만 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도 지나치게 하는 사람은요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업도 지나치게 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뭔가를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몸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 이게 뭐냐면 영적인 예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 이 몸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을 때에 내 유익과 이익과 욕심으로 이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런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기 몸을 위해 사는 사람을 로마서 16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즐길까? 먹을까? 이렇게 계속 탐욕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전에는 한 인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머리 다 빠지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세월에 장사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은 40대가 되면은 잘난 인물, 못난 인물 차이가 거의 없고 얼굴에 평균화가 된대요. 50대가 되면은 지식도 평균화가 된대요. 뭐 학위나 학벌 요란 떨지만은 별 뭐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60대가 되면은 건강도 평균화가 된대요. 저는 그냥 지나간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이것저것 고장이 나요. 70대가 되면요, 재물의 평균화가 이루어진대요. 돈이 뭐 많으면 좋은 것 같아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면에 만족이 없으면은 돈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을 이제 알게 된대요. 70대 되면. 그런데 80대, 90대가 되면은요, 죽음의 평균화가 시작된대요. 언제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은 자꾸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몸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 오늘날 이 시대가 몸문 아닙니까? 뭐가 좋다는 것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드시고요. 몸도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더 중요한 것은 몸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로마서의 8장 11절을 제가 암송하면서요, 거기에 제가 늘 마음에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제 아내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지금 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살아있다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에 든든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천국 가서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 말로만 아니라 믿어져야만이 이 땅에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살아있다고요. 성경에 모세도 살아있다 했잖아요. 엘리야도 살아있다 했잖아요. 살아있다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우리의 이 몸은 죽을 몸이 아닙니다. 육체의 이 몸은 죄로 인해서 오늘 죽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고 했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여기다 딱 꽂아놨을까요? 몸을 우상화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손가락질 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만일에 누가 말하냐면은 경계감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많이 지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딱 들어오면은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 영혼에 밀고 들어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정죄감을 갖지 말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안 돼요. 왜? 주님도 판단하지 않는데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행동감이 있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열정이 넘쳐야 돼요. 그럴 이유가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왜 세상에 주눅이 들어야 됩니까? 영혼이 위축돼야 합니까? 당당하게 살 이유가 있어요. 확신 갖고 활기차게 살 이유가 있어요. 그리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법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려면 첫째는 나는 죄로 인해서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면 딱 하나예요. 하나. 그걸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다가 예수의 십자가에다 딱 얹어서 죽여서 내 죄를 사시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법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려면 둘째로 매일매일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 없이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 이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제발 기도해야 돼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것도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실 때까지. 성령의 법으로 사는 기쁨은요, 세 번째, 몸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천국 상급을 위해서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와 사건이 태산 같아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근거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내고 성령의 법으로 사는 기쁨이 이번 한 주 동안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